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더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광야로 가시더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마태복음 4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4장 가운데 1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더라. 오늘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직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확인시켜 주신 직후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셨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가면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물론 아닙니다. 마귀는 어디에나 있고 마귀는 어디에서건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가 시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은 시종일관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하고 대적하여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잘 알듯이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대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100% 순종하는 신실한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예수님이 받으신 구체적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볼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왜 광야로 데리고 가셨는지 그 이유를 같이 살펴보고 그 이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으신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도 40주야를 산에서 지내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40주야를 행하여 하나님 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 다 4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게 한 후 아무도 없는 적막한 산에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엘리야에게는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각각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게 하신 후 광야로 나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다른 많은 곳을 놓아놓고 하필이면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가난하고 무식한 목수 출신 총각 예수님을 유혹하고 매료시키고 감탄시킬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놓아놓고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중요한 이유가 몇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광야는 최고의 최적의 믿음의 시험장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최고의 믿음의 시험장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 친척, 동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낯선 사람조차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명예나 권세나 부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자신의 가옥과 전토는 말할 것도 없고 누구의 집과 밭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말할 것도 없고 텃밭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즐길 것도 눈으로 즐길 것도 자랑할 것도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먹고 마실 것조차 없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우리 죄된 인간이 본능적으로 누구나 사랑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나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외적인 요인도 없는 곳입니다. 모래와 돌뿐이기 때문에 모래와 돌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넘어지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지으면 늘 자신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외적인 환경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이들을 추궁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를 탓하면서 동시에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이브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3자를 탓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자신밖에는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늘 기회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죄를 지을 기회가 내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위의 모든 젊은이들이 불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불경건한 삶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즈니스 환경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면 먹고 살 길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현 상황으로 몰아넣은 환경들, 부모와 형제와 자식, 학교와 직장 탓하고 나라의 위정자들, 기업가들, 다른 나라들을 탓하고 오늘날 세대와 문화를 탓하고 나에게 그런 성품, 성격 주신 것을 탓하고 나에게 주신 운명을 탓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모든 삶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하는가? 내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물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데 뱀과 사과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뱀이 나타나서 이브를 꼬였습니다. 사과가 산들바람에 산들산들하며 이브의 마음속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뱀과 사과의 역할은 조역에 불과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놀라운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 사단이 이미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 좌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밧세바를 가늠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이유로 많은 외적인 요인들을 듭니다. 밧세바가 다윗이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침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궁궐에 몇몇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들은 다윗의 유격을 촉발시키는데 한몫을 담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지은 근원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윗의 마음 속에 이웃의 여인을 탐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간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시한 폭탄은 언제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터지지 않으면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근원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내가 핑계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의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마음 중심이 100%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에 사단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했지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신 첫 번째 이유는 광야는 모든 죄의 근원인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나의 죄된 생각, 죄된 삶, 이것의 근원이 밖에 있지 않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기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행과 의로운 삶으로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남의 칭찬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대기업 총수들, 이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몇 번이나 갈아치우면서 살면서도 계속 불륜을 행하며 살면서도 악덕 기업주로 악명이 높으면서도 사악하게 초호화판으로 살면서도 학교와 교회와 병원에 많은 돈을 기부합니다. 선행과 의로운 행위로 자신의 죄된 마음, 죄된 삶을 덮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교단에서는 선행을 많이 하면 여러분이 지은 많은 죄들이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는 선행과 의로운 삶으로 자신의 죄된 생각과 삶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왜? 광야는 모래와 돌뿐이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는 자원도 없고 선행을 할 대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데려가셨는가? 광야에서는 자신의 선한 행위, 의로운 삶으로 자신의 죄를 기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와 같이 무화과나무로 나뭇잎사귀로 자신을 가릴 수도 없고 나무 밑에 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모래뿐이고 돌뿐이고 그리고 덤불 조금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일의 파묻힘으로 취미활동에 몰두함으로 즐거움에 빠짐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막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게 없고 도취될 수 있는 것도 없고 황홀경에 빠질 수 있는 것도 없고 주지육림에 빠질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를 미치게 할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궁극적인 자신의 문제 이거를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회피하고 사는데 그럴 재주가 없는 겁니다. 내가 원컨 원치 않건 하나님과 독대하여 앉아야 합니다.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거울들 속에서 나의 벌거벗은 모습, 초라한 모습, 영적인 엑스레이로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내 마음 중심을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분주한 삶으로 자신의 죄된 삶 그리고 죄된 생각 이거를 잊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당하게 하시는가? 자신의 아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의상 불가능한 말이고 신성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시험받게 하시는가? 그것은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그 진리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는가? 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건을 복음서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예수님이 설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구할까 봐 기록해 놓으셨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다 아셨습니다. 근데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는 자인 것을 아시고 그 시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도 정기적으로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 나가야 됩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곳, 그곳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벌거벗고 서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말이 되면은 디즈니 월드와 같은 곳으로만 다니지 말고, 자녀 때문에 할 수 없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곳으로 주로 다니지 말고 조용히 바다로 또 산으로 주립공원 같은 곳으로 가서 남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세상의 벅적지근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걸으면서 조용히 앉아서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광야로 나갈 수 없으면은 새벽제단을 통해서 광야를 찾아야 됩니다. 새벽제단 찾을 수 없으면은 집에 골방을 통해서 광야를 찾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 바닥과 같은 그러한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장 바닥에 있으면은 주님의 음성 들을 재주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에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내가 핑계할 수 있는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 외적인 요인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은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외적인 요인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부도덕함으로부터 도망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Flee from immorality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수도승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산골 속에 들어가서 살지만은 그곳에서도 마음속으로 다른 수도승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마음속으로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오만 일들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먼 곳으로 도망을 가도 우리 자신은 떼어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늘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죄를 떠날 재주가 없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자 하는 얘기는 죄를 질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떠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갖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내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단의 흉악한 모습,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음란히 사모하는 나 자신인 것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마스터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마스터당하는, 지배당하는 그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신에 씌워서 홀려서 살고 있는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을 받지 않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비결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 우리는 그의 부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부자 청년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그의 밖에 있는 그의 재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놓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의 싸움은 밖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단의 영, 육의 욕망, 그것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죄된 본성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악한 습성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싸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은 세월이 갈수록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성화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 여전히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딴 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권면하시고 충고하시고 경계하실 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선행과 의로운 삶으로 자신의 죄된 삶을 덮으려고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들 자신의 죄된 삶에서 떠나지는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부지런히 섬기고 헌금하고 때에 따라서는 나가서 구제하고 전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용서하시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선행과 의로운 삶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정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산다고 우리가 여전히 거하는 그 죄, 그 사함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얘기입니다. 우리 선행과 의로운 삶으로 자신의 죄에 덮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절대 다수 크리스천들과 같이 세상의 분주한 삶으로 교회에서도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로 자신의 죄된 마음과 삶을 잊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자신의 죄의 문제 있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피일차일하면서 미룹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얻고 난 후서부터, 애가 대학을 졸업한 후서부터, 직장이 안정된 후서부터, 무모한 후서부터, 물론 한 산을 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분주한 삶에 묻혀서 잊고 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삶을 삽니다. 우리 실속 없는 장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두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뵙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 살아갖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삶은 물론 대단히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투쟁의 삶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대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순결한 양으로 사는 삶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계속 이기려고 하는 몸부림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셨는가?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이야기를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 그 뜻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가슴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정규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조용한 곳을 찾아서 주님과 독대하고 앉음으로써 내 마음 중심의 죄를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나의 선한 행위, 의로운 삶으로 내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분주한 삶으로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을 계속 연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심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뜻,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매일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